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이 반격을 예고하는 등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어제 성명을 내고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6천여 개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에 나섰다면서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에는 핸드백과 양복 케이스, 자동차 타이어, 수산물과 식료품, 광물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추가 관세를 발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행동은 충격적이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확대할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난 한 해 나토 회원국들이 약 4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충분한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수십 년간 지속됐고 이것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공평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우리에게 방위를 의존하는 나토 여러 나라들의 방위비가 현재 약속한 2%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년간 미지급 비용도 연체된 상태라면서 그들이 미국에 변제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매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마크 로콕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로콕 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콕 국장은 자신이 방문한 곳을 포함해 농촌 지역 어린이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오염된 수자원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이 20% 정도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면서 인도주의 지원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로콕 국장은 오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네타냐후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자 관계와 시리아 문제, 중동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러시아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서남부에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시리아 내 이란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무장반군 탈레반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정치인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페샤와르 경찰 당국은 어제 오는 25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아와미 국민당의 유세 현장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AMP 지도자 하론 빌로우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빌로우가 연설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직후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미국 국경에서 격리된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들의 재결합을 위해 중미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캐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과테말라에서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 등 중미 국가 외무장관들을 만나 불법 이민 가족 분리 문제와 이민 관련 범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불법 입국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빨리 불법 입국 가족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7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계 인구는 약 8천만 명씩 늘어나서 2050년이면 인구가 100억 명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인구가 변하는 추이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나라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9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 총무성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는 1년 전보다 0.3% 줄어든 수치로 이런 감소폭은 인구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68년 이후 가장 크다고 하네요. 또 지난해 1년간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한 반면에 사망자 수는 약 135만 명에 달하면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도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는 일본에서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7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북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0도, 신의주는 22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27도, 함흥은 19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존 바에즈가 부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비유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노래한 도나 도나 들어보시죠.
On a wagon bound for market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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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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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Donna, Donna, Donna to fly with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Donna, Donna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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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to 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보복할 경우 또 다른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을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또 영국 정부 안에서 이 브렉시트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정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치에 새로 관세를 매긴다고요?
네, 2천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 6천여 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고 세율은 1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향해 1년 넘도록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결정한 이유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예고했던 사항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의 25% 신규 관세를 확정하고 지난 금요일 6일자로 340억 달러어치에 먼저 발효시켰는데요. 그때 유보하고 있는 2천억 달러가 있고 3천억 달러어치가 더 남아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같은 날 똑같이 340억 달러어치 미국산 자동차 등의 보복 관세를 매기자 미국이 이번에 2천억 달러어치 추가 관세를 확정한 겁니다.
예, 새로 관세를 매길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들 어떤 품목들입니까?
예, 석탄과 철강, 화학, 첨단 기술 제품에 더해서 텔레비전 부품이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있고요. 또 의류, 미용용품, 여성용 손가방, 가구, 자동차 타이어, 디지털 사진기, 또 야구장갑, 또 개와 고양이 사료 같은 일반 소비재가 망라됐습니다. 또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 또 개구리 다리, 마늘, 양배추, 오렌지 같은 농수산물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중국산 물건들이군요.
맞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서 그동안은 이 소비재들을 최대한 제외했던 이전의 관세 조치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 앞서 미국 정부가 관세를 확정한 500억 달러 제품들은 주로 중국의 차세대 기술 육성 사업인 중국 제조 2025에 해당하는 반도체나 비행기 부품,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재까지 관세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미중 무역 전쟁을 실감하게 됐다고 소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제품에 관세를 올리면 미국인들이 매일매일 사서 쓰는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과 같다고 전미 소매업연맹 관계자가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습니다. 또 UBS 금융의 로버트 마틴 경제학자는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소비재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이어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방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의 강제적 기술 이전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이번 이 관세 부과 조치는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관세 부과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아직 두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실무 검토 과정과 함께 다음 달 말 공총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인데요. 이달과 다음 달 미국과 중국 당국이 전격 대화에 나서서 최종 발효는 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이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워낙 파급력이 큰 것이어서 실제로 발효시키기보다는 대중국 무역협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의 일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중국은 즉각 보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행위에 경악한다고 밝히고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은 보복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도 비슷한 내용으로 논평했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패권주의라면서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반격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국이 여기에 보복하면 미국은 새로운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3천억 달러어치 관세 부과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앞서 결정한 500억과 이번 2천억 달러를 포함해서 총 5,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이 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5,500억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지난해 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5,05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500억 달러면 이걸 이 전체 중국산 수입액을 훨씬 뛰어넘는 건데요.
네.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는 1,3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서 이 중국으로서는 매번 이 보복 관세를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의 대중국 대규모 관세 방침 여파가 금융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고요.
네. 이 어제 발표 직후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유망 기술 기업인 텐센트는 전날보다 3.38%나 빠졌고요. 대형 전자상 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0.10% 하락했습니다. 또 오늘 뉴욕 증시 방향을 가늠하는 지수 선물도 약세인데요.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선물이 새벽 시간에 모두 하락세였습니다. 또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76% 급락세로 장을 마쳤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1.29%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안화 가치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본격적으로 유럽 순방에 들어갔군요.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영국 방문에 이어서 핀란드 헬싱키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단독 회담을 하는데요. 어제 이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는 전용 헬기에 오르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순방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 have NATO, I have the UK, which is in somewhat turmoil.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가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데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순방 일정 중에 가장 쉬운 일정이 될 것 같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와 영국 방문이 어려운 일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문제가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ATO has not treated us fairly, but I think we'll work something out. We pay far too much.
나토는 그동안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다른 회원국들은 너무 적게 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만족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다른 나토 국가들은 돈을 너무 적게 쓴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죠?
예, 나토 회원국들이 각자 국내 총생산 GDP의 2%씩 방위비에 할당하기로 지난 2014년에 10년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 약속을 충족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5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이 나토 회원국 29개 나라 대다수의 방위비가 2%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의제로 우선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뤼셀에 오늘 이번에 도착한 직후에도 이런 내용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트위터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었습니까?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많은 나토 국가들이 그나마 낮은 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수년 동안 빚을 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 빚을 갚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늘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독일이 방위에 돈을 적게 쓰고 있는 것은 에너지 사업으로 러시아의 포로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른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으로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정상회의 전야 연설에서 올해 8개 나라가 2% 방위비 기준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영국 외에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가 그 나라들입니다.
네, 이 나토 정상 이후에 영국 방문도 어려운 일정이 될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다봤는데 왜 그런 거죠?
영국에서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방식을 놓고 테레사 메이 총리와 야당 사이 그리고 내각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과 외무장관이 잇따라 사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방문 직전 물러나게 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좋은 친구라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영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영국 야당이 영국의 유럽연합 이 탈퇴 브렉시트를 놓고 국민 투표 가능성을 제기했다고요?
네, 내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 탈퇴 마감 시한을 놓고 지금 영국 정치권이 극심한 이 혼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의 톰 왓슨 부대표가 10일 만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안이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 국민 투표를 새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EU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43년 만에 전격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이후에 지루하게 협상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합의안 어떤 내용입니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EU와 느슨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 이 부드러운 EU 탈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EU와 관세 동맹을 맺거나 EU 규정에 맞는 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해서 이 탈퇴 이후에도 단일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또 사법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등 말 그대로 부드러운 EU 탈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내용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지금 극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류 강요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고요.
네, EU로부터 완전 탈퇴를 의미하는 이 딱딱한 브렉시트,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했던 브렉시트 담당 부처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과 스티브 베이커 부장관이 8일 밤에 함께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며칠 만인 9일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까지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정치권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속박되지 않으려면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에서 완전하게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브렛 캐버너 판사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인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미국 국경을 넘다 부모와 분리됐던 아이들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에 비어있는 식당을 공동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유 경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와 오늘 미국 언론이 다룬 머릿기사는 역시나 이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 관련 소식인데요. 자, 이 워싱턴 정가가 대법관 지명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브렛 캐버너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죠. 그런데 이를 두고 정당별로 반응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네, 자 먼저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짐작하시겠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들한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For every American who cares about women's health, about protections for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슈머 대표는 여성 권리와 성소수자 권리, 그리고 조건 없이 의료보험을 가질 권리, 민권, 노동권 등을 우려하는 모든 미국인이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캐버너 판사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슈머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권리를 연방 대법원에서 모두 뒤집을 임무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로 지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쪽에선 캐버너 판사 지명이 장기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뉴저지가 지역구인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가 과거에 이 대통령 권한은 소송이나 범죄 기소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커 의원은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면서 이런 견해를 제시한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상원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도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자 많은 민주당 상원 의원이 캐버너 지명자를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상원 안에서 좀 상황이 복잡한 의원이 몇 명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이 지역구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노스다코타의 하이디 하이트 캠프,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조 도넬리 상원의원 등입니다.
네, 이 세 의원들 쪽에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일단 조 맨친 상원의원 말이 눈에 띄는데요. 이 캐버너 지명자가 좋은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이 성급하게 인준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세 의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렇고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 반응하고는 아주 다르게 나오고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9일에 지명자 발표가 나온 직후에 바로 지명자가 대법관 자리에 앉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또 어제 캐버너 지명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를 아주 잘 골랐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president really could not have done a better job of picking extraordinarily well qualified nominee.
맥코넬 대표는 그러면서 올 가을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 캐버너 지명자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맥코넬 대표는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맥코넬 대표는 상원이 대법관 지명자를 평가하는 거지 정치 조직에 들어갈 후보를 두고 논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말이죠.
예.
또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대법관 지명자 발표가 나기 전부터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민주당이 상식 없이 당파적 행동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 상원에서 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 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 있는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이 메인주의 수정 컬린스 의원 그리고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리사 모카우스키 상원의원을 주목합니다. 이들은 여성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데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캐버넌 지명자 인준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두 의원 쪽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9일 인터넷 트위터에 성명을 냈는데요. 캐버넌 지명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또 그의 기록을 점검해서 캐버넌 지명자가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콜린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이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 캐버너 지명자의 자격을 문제 삼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자세 변화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콜린스 위원이 실제 인준 투표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다시 가족과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전역에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연방정부 발표를 보면 해당되는 아동 102명 가운데 75명이 가족과 합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만 가족과 합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언론마다 이 가족과 제외한 아이들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정확한 숫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조처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5세 아래 아이는 이날 명령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5살 이상은 30일 안에 부모와 합류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세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 적용된 시한이 바로 어제였는데요. 부모와 국경을 넘다 잡혀서 분리된 아이들이 모두 2,0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연방 정부가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한 근거가 뭔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무관용 원칙 때문입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히는 사람은 예 없이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원칙인데요.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잡힌 사람들 경우에는 이 아이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부모와 떼내서 분리해서 수용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작업의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뭐 아이 부모를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뭐 아무한테나 데려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모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은 연방 보건 후생부가 관리하고요. 그리고 기소된 부모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 관리 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행정 처리나 의사소통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가 또 아이와 부모가 멀리 떨어져서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 부모는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부모를 찾더라도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부모 신원 확인을 해봤더니 뭐 진짜 부모지만 뭐 아동 학대나 범죄 같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찾아도 부모한테 넘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아이를 찾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일단 아이와 함께 풀려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가족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 가족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이 전자 발찌를 찾고요. 또 이들은 정해진 일자에 이민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온 가족이 다시 고국으로 추방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연방 정부가 법원이 정한 시한을 넘긴 셈인데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샌디에이고 연방 지법은 어제 연방 정부가 시한을 어긴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라면서 더 빨리 명령을 집행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커피숍에 가면 휴대용 컴퓨터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커피숍뿐 아니라 이제는 식당까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된다고요.
네,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저녁에만 문을 여는 식당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낮에 비어있는 식당을 공동 사무실로 활용하는 공유 경제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당 측에서 낮에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일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공간만 빌려주고요. 식당은 관리는 다른 회사가 합니다. 이 스페이셔스와 캐틀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스페이셔스는 현재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21개 식당을 빌려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캐틀 스페이스는 뉴욕에 7개 업소와 제휴하고 있답니다.
네. 자, 그런데 식당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걸까요? 그냥 뭐 식당에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회비를 내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회비가 한 달에 $95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이셔스 회원이 되면 이 회사와 제휴한 여러 식당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휴대 전화만 들고 식당에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사실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가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커피숍에 가는 것보다는 좀 비싼 것 같은데, 95달러 회비를 내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온종일 앉아서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일반 커피숍 같은 데보다 훨씬 빠른 와이파이 인터넷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탁자마자 이 전기 단자를 갖추고 있어서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고 하는군요.
그럼 여기서 고객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고객이 찾아오면 직원이 안내해주고요. 커피와 차를 종일 무한정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특정 식당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휴한 식당 가운데 원하는 곳 어디서든지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미국에선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데요. 이 소속 회사가 있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 그냥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찻집이나 식당을 찾아가는 걸까요?
네, 뭐 집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집에서 일을 하면은 이 집안일이 눈에 띄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조용한 집보다는 오히려 음악이나 어느 정도 이 소음이 있는 곳에서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일하면 외로움도 덜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새로 사귈 기회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식당 측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뭐 낮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돈을 받고 빌려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뉴욕 같은 곳이 임대료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당들 쪽에서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점심 매출이 신통치 않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점심 장사를 다 접고 이 사무실로 빌려주는 곳까지 있어서요. 이 신청하는 식당들 가운데 5%만 가입을 승인해주는 상황이라고 스페이셔스 측이 뉴욕타임스 신문에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익스트림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좀 보여달라고 노래하는 More Than Words 들어보시죠.
Would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역사에는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흑인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남북전쟁인데요.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곳, 남북전쟁이 시작된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입니다.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의 동남부 대서양에 접해 있는 주입니다. 원래는 북쪽에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하나로 그냥 캐롤라이나라고 불렸는데요. 1729년에 공식적으로 남과 북 두 개 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역사나 자연 환경 같은 게 아주 비슷한 편입니다. 캐롤라이나라는 이름은 영국 왕 찰스에서 유래된 거라고 해요. 주 면적은 8만 제곱킬로미터, 50개 주 가운데서는 41호 작은 편이고요. 인구는 2017년 기준 50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주민의 약 68%가 백인이고요. 28% 정도가 흑인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1700년대에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았던 때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과거 흑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목화밭 같은 대농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도는 컬럼비아고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풍경은 전형적인 미국 남부주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산과 들, 드넓은 목화밭이 펼쳐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시골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주민 김영실 씨 설명 들어보시죠.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서남쪽으로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북쪽에는 계속 들판이에요. 노스 캐롤라이나 갈 때까지요. 그쪽에서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남쪽에는 목화 재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꽃필 때 가봤는데 정말 끝없이 끝없이 목화밭이 이어져 있어요. 콜롬비아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중심 도시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찰스턴 그런 상업 도시가 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서남쪽으로는 스파르탄버그하고요. 그린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땅이 진흙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작은 도시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해변도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자랑거리라고 이 주민 린지 허버 씨는 소개하네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하면 남부 시골로 생각해서 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요. 대서양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 길고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집니다. 특히 머를 비치가 유명하고요. 아름다운 섬도 많이 있어요. 머를 비치 근처에 찰스턴이라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가장 오래된 도시고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날씨는 사계절이 뚜렷한데요. 하지만 여름은 길고 겨울은 짧아서 눈 구경을 하긴 어렵다고 하네요. 린지 허버 씨 얘기입니다.
The weather is really hot and really humid. So
정말 덥고 습해요. 그래서 이곳 날씨에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은 평균 섭씨 10도 정도 되고요. 눈이 오긴 하는데 정말 드뭅니다. 눈 구경을 잘 못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면 정말 즐거워들 하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제설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눈이 내리면 차들이 다 엉금엉금 기고 쩔쩔 맵니다. 봄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한인 김영실 씨에게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계는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고요.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이면서요. 1월 달이면 보통 한국의 봄이나 가을 날씨가 있고요. 3월쯤 되면은 반팔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 여름이 길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추운 겨울은 한 2주 정도가 안 되고 있어요. 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꽃이 좀 피는가 싶다 보면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더워지고요. 가을도 단풍이 짧게 있다가 이제 곧 떨어지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별명은 팜메토 스테이지입니다. 이 팜메토는 야자나무 일종인데요. 키가 좀 작은 종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는지 린지 허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South Carolina is called the Palmetto State.
팜메토, 야자나무의 일종인데요.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나무예요.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많은 야자나무 숲과 늪지대가 영국군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런 야자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동차 번호판에도 팜메토가 새겨져 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깃발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8번째, 1788년에 미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노예 해방에 불만을 품고 1860년 연방에서 가장 먼저 탈퇴를 선언한 주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 흑인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부주들과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흑인들의 노동력이 절실했던 남부주들 간에 1861년부터 4년간 치열한 내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남북전쟁인데요. 남부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흑인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 달 만에 바로 연방에서 탈퇴하고 맙니다. 남북전쟁에 발발하게 된 도화선이 된 곳도 바로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인데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민 린지 허버 씨 얘기 들어보시죠.
South Carolina in the American Civil War.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했고요.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 찰스턴시의 섬터항에 북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불안했던 남군들이 첫 대포를 발사한 게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연방에서 가장 먼저 탈퇴한 주이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정부 청사 앞에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의 북버지니아군이 사용하던 깃발이 개양돼 있을 만큼 보수적인 남부 색채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또 지난 2015년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 20대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총격을 가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적 성향이 있을 거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구동성, 그건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행동일 뿐 대부분은 순박하고 친절하다고 말하네요.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30년을 살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이 남부지방 사람들이 아주 순박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인간성. 낯선 사람에게서 길을 물어보면 그냥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친절하고 순박해요.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땅도 좀 넓고 자연환경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 있고 그런 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토박이인 린지 허버 씨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람들은 매우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전해주네요.
저희 주뿐만 아니라 남부 문화는 매우 가족 중심적이에요. 작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서로 다 아는 편입니다. 날씨도 영향이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와 쉽게 야외 활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요. 남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무뚝뚝할 거라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남북전쟁 당시 남군에 속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전쟁에 패배하면서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아야 했는데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오늘은 귀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들 배워볼까요? All ears. 이 표현은 들을 준비가 됐다, 귀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I'm all ears. 들을 준비가 됐어. Play by ear. 이 표현은 악보 없이 연주하다, 상황 봐서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I'm not sure when I'll get off work, but let's play it by ear.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결정하자. Music to my ears. 내 귀에 음악이란 뜻이죠. 좋은 소식, 듣기 좋은 말이란 의미입니다. My boss's compliment was music to my ears. 우리 상사의 칭찬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어. Talk one's ears off.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귀가 떨어질 때까지 말하다인데요. 쉴새 없이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My professor talked our ears off during the lecture. 우리 교수님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강의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m all ears. 들을 준비가 됐어. I'm not sure when I'll get off work, but let's play it by ear.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결정하자. My boss's compliment was music to my ears. 우리 상사의 칭찬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어. My professor talked our ears off during the lecture. 우리 교수님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강의했어. 오늘은 귀, ear가 들어간 표현들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9년 7월 11일 오늘 미국 최초의 우주 정거장인 스카이랩이 지구로 귀환합니다.
The Skylab spacecraft is back on Earth. Some of the debris was seen over Australia.
스카이랩은 귀환 도중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와 인도양 상공에서 대기 마찰로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6년 전인 1973년 5월 우주에서 생물의 활동상을 알아보기 위해 우주실험실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나사는 무중력 환경인 스카이랩에서 실험할 내용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실험 중에는 미국의 한 여자 고등학생이 제안한 우주에서 거미가 거미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스카이랩에 실려간 거미 두 마리는 우주에서 거미집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주인은 지구와 천체 관측, 의학과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후 스카이랩은 부품 고장 등으로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1979년 오늘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1933년 7월 11일 오늘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에 의해 파문당합니다. 헨리 8세가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형수이자 아내였던 캐서린과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91년 헨리 7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헨리 8세는 형 아서가 죽자 왕위를 계승하고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결심하고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이혼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교황은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스페인 왕의 이모였던 캐서린의 이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국교회인 성공회를 설립합니다. 이에 반발한 교황은 1533년 오늘 헨리 8세를 파문함으로써 보복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훗날 그의 딸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종교 문제로 불거지고 이는 영국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